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사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묻겠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권한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은 이 물음을 두고 서로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농부들에게 세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포도를 거둬들일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한 다음 또다시 빈손으로 쫓아버렸다. 그래서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상처를 입혀 내쫓았다. 그러자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이 사람은 포도밭을 물려받을 주인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포도밭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다음 죽여버렸다. 그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는 농부들을 찾아와 그들을 죽이고 그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이란 말이냐?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으스러지고 말 것이다.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를 잡아 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예수를 지켜보고 있던 율법 선생들과 높은 제사장들이 정탐꾼 몇 사람을 보냈다. 정탐꾼들은 정직한 사람인 채 하였다.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로마 총독에게는 그들을 다스리고 처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탐꾼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 가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음흉한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돈을 하나 보여다오. 거기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말을 트집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의 대답에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다.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를 위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죽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저 세상에 참여하게 할 만한 사람들로 여기시는 사람들은 장가도 들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모세도 불타는 덤불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이야기에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율법 선생 몇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옳습니다. 그러자 누구도 감히 예수께 다시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시편에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걸치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긴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서도 귀한 손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홀러미들을 속여서 그들의 집을 빼앗는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제38장.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들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것은 거심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양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뵈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에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노라 둘리 꼭꼭꼭꼭창이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종이시여, 예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고운 세마포로 싸서 동굴 무덤에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동굴을 막고 3일 동안 파수꾼을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라.
빌라도는 파수꾼을 세우도록 곧 명령했습니다. 창을 움켜쥔 군병들은 밤늦도록 동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괜히 우리만 밤잠도 못 자고 이 고생이잖아?
그때 동산이 흔들리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동굴 입구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파수꾼들은 기겁을 하여 벌벌 떨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 여자, 즉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시체가 썩지 않는 향유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있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라.
여자들이 놀라고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잘 있었느냐? 두려워 말라. 어서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홀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나는 영혼이 아니니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도록 하거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상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은 언덕에 그대로 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린아이 혹은 소자에 대한 조심성과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천국과 지옥에 관련되어 있으며 천국의 가치와 지옥에서 누구든 이뤄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은 신앙의 경륜보다도 신앙의 현재적 상태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믿음의 연륜을 가지면서도 자라지 못한 믿음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당부하면서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이나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바울조차도 신앙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기복적 욕구조차도 포기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역시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자들의 변론으로 시작된 것으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를 따지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자연인으로부터 죽고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여전히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잠시 주님과 사이가 뜬 순간에 행했던 것들이 바로 이 서열 문제로 다투는 것을 아신 주님은 안타까웠던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관계에 질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위계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4절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권력욕은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범죄한 천사의 모습이 견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곶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역시 섬김의 자리를 뛰쳐나간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심오한 사실을 요한사도는 두 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이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 분명히 겸손의 모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모델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높이고 선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죄짓게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비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해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범죄에 대한 교훈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내용이 6절에 7절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은 주님은 여기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신앙의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기록이 사실대로라면 우리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남을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확실히 자살해 죽으라는 무서운 권고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실족해 하는 것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죄짓게 하는 것도 경계하십니다. 남을 죄짓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짓게 하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확대하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지를 자르는데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계에 더 주안점이 있음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은 지옥의 참혹상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면해야 한다는 두려운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온 사지가 다 잘리고 눈이 없는 몸이 되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만은 면해야 한다고 경계하시는 음성을 깊이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이뤄진 한 영혼을 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셔서 찢기고 상하셔서 이뤄진 영혼인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치르신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겁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 어린아이 하나가 이뤄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회복된 99명을 두고 이뤄진 한 영혼에 더 마음을 두십니다.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이뤄진 한 영혼을 찾고자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한 영혼의 저주와 절망의 그늘에 있는 한 주님은 결코 행복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벌써 장성해서 남을 돌볼 시기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물론이고 자신을 죄짓게 하는 것도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에 그랬거든요.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고 더불어 신앙을 격려하고 의를 행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도 역할해야만 합니다. 귀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3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네.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자연의 완전한 균형 속에서 나타나고 천체의 정확한 운행에서도 나타나고 식물과 동물 세계의 경이로운 번식 체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들어있으며 그 질서 정연함 가운데 목적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만물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 가운데서도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성적 논리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직 나타나지 곧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비밀은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금지된 과일을 먹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결국에는 그와 그의 모든 후손도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죄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징후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 후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죄를 물리치고 사탄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악의 세력에 의해 그가 죽음을 당할 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후손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온 인류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정확한 본질이 당시에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번성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출을 받은 후 40년간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들의 삶을 관장할 율법과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 동물 희생제사가 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나은 것이 온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행조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 육체적 속박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는 점이 서로 유사하므로 모세는 그를 가르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을 조금씩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본질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속성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여전히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0년 조금 넘게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비밀에 대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선택받은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지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 이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재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교회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나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목적은 첫째,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둘째로 한 몸, 곧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선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임시방편으로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고 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저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송을 통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곳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